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성경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걸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에만 젖어 있을 때, 구원의 감격에만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주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주신 분이 구원을 이루어 내실 만한 분이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사형수를 지키는 간수가 와서 사형수에게 이제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형수는 너무 기뻐서 이제 갇힌 그 감옥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지옥 같은 이 감옥에서 드디어 해방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형수가 간수의 말만 듣고 그 감옥 문을 나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사형수는 탈옥수로 간주되어서 총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잡혀서 심한 고문을 받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형을 당하지 않고 이제 사면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형수를 사면시켜주는 사람이 그럴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형수를 지키는 간수는 그럴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이제 광복절 특사로 당신을 사면시켜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대통령은 그럴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분이 그럴 만한 분이냐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그럴 만한 분이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럴 만한 힘이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보다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17절 말씀은 헬라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는 17절에도 있고 16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 16절 말씀에 걸리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그럴 만한 분인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지위에 있는지 힘이 있는지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전부 똑같이 하나님의 의로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를 영어 단어 다른 두 개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justify고 다른 하나는 righteousness입니다. justify는 사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 되셔서 그 백성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justify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그 사법적인 의미로 justify라기보다는 righteousness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여기 righteousness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 자체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까지 결코 중단하시거나 멈추시거나 실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독특한 신실하신 성품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여느 것들과는 대조적인 그런 신실한 성품, 신실한 의로 항상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말씀 1023쪽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지금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배경이 어떤가 하면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할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될 그런 위기 앞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우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이 이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이 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보는 현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현실이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실제로 너희가 망하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배에서부터 나무로부터 태에서부터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이것은 영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원히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기 때문에 안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구하여 낼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없으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멈추시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여는 신들과는 다른 신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신들은 전혀 힘이 없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고 신실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가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세상의 신들입니다. 돈이고 명예고 권세고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은 신실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사람만 못한 형편없는 신들입니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인간과 신의 계율을 어기고 간통을 해서 헤라클레스를 낳습니다.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여신은 질투와 시기심에 눈물어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음모와 술수와 큐피트는 욕정의 화살을 쏘아대어서 사람들의 세계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인간만도 못한 형편없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신들입니다. 전혀 신실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에 여는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단코 중단하거나 변개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의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의가 꺾인다 할지라도 포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제약을 쫓아서 패역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는 중단에 포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의로우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고 교회를 떠나고 내가 말씀을 어기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 우주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마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디어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도대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의의 방식이 뭐냐? 우리 NIV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다른 많은 번역본들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번역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내용은 처음 출발하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 믿음을 수납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등장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로 이어져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직 알쏭달쏭하시죠?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의 신실하심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예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 신약에는 딱 세 군데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딱 한 군데 하박국서 2장 4절에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록된 바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말씀입니다. 1302쪽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몇 차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현실이 이 모양 이 꼬라질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길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겁니까? 라는 항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믿은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새벽기도 매일 나가고 말씀대로 의지를 들여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 현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 항변입니다. 왜 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에서의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살아갔는데 도대체 그 대가가 뭐냐는 겁니다. 취딩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라고 하박국이 항변할 때 이 믿음과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서로가 다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믿음으로 산 대가가 뭡니까? 라는 이 항변 속의 믿음은 자기가 믿은 것을 근거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게 근거와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르는 현실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교회 나갔고 반주했고 찬양했고 선하게 살았다면 현실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만큼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항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박국은 신실하게 세상의 물줄기를 쫓지 아니하고 그 패역한 세대를 거스리며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집사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굳게 만들고 죄악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간음을 일삼고 그리고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교회의 평화와 화합을 위협하는 그런 반동분자로 몰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믿은 대가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교회 잘 나가고 말씀대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 봤자 그 결과가 이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하박국아, 그것 가지고 놀라지 마라. 아직 그것 가지고 놀라기에는 이르다. 네가 본 것보다 더 완악하고 더 흉흉하고 더 강포하고 더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날 거고 그 일들을 내가 일으킬 거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이 간음을 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놀라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봐라, 더 악하고 더 흉흉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흉악하고 독수리보다 강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되면 더 흉악하고 더 악한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목사라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로 손이 예수를 안 믿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벌하시다니 그게 가당키냐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는 하박국과 똑같은 시대를 거의 유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출입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전부 학위 받으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사업하고 성공하고 자식들 인류대학 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을 유지하고 현실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불의한 현실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면 무시당하고 멸시받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뇌물을 받고 속이고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불의한 현실을 뒤바꾸어서 신자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할례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하박국아, 네가 이해하는 믿음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새벽 예배드리고 성경 많이 읽으면 현실적으로 축복받는다라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복음을 통해 계시된 믿음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네가 의지를 드리고 열심을 다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그것은 너를 근거로 조건으로 한 믿음이지 내가 복음을 통해 주고자 하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박국아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네가 보기에 세상이 불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죄악의 길을 걸어가며 그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의 온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12절 말씀 보시면 피로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구가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시간과 물리에 제한된 그 성전이 아니라 온 시공을 초월한 하늘나라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인간의 권세자와 돈 많은 사람들, 박사학위 많이 받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이 기록되는데 아마 이 2장과 3장 사이에는 오랜 갭이 있었을 겁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을 동원한 신앙의 결과적 축복이라는 그런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듣고 잠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3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복음을 깨달은 신실한 신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음악적 곡조에 맞추어서 시기온옷에 맞춰서 하박국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드디어 하박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습니다. 복음이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복음을 통해 계시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보는 현실에서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불의와 강포와 죄악이 흉흉한 이 세상에서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박국은 드디어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율법을 버리고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절대 실패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신실하심을 듣고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듯한 전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7절에서 19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의로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디어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득세하고 악이 흉흉해서 의인이 핍박과 핍절 속에 있는 그런 현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가 세상에서 도태될런지도 모릅니다. 인류대학 또 외국어를 여러 개 익히지 못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런지도 모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박사학위 못 받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정직하게 뇌물을 받지 않고 세금을 다 내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망할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나의 열심과 나의 애씀과 나의 종교적인 그런 노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악한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거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져서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